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오다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것을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글자가 좀 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와 어디에 서 계셨습니까?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복음서는 절대 지면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오셔서 서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것이 산이죠. 그래서 산을 오르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을 걷지만 그 방향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즉 산의 몸은 땅에 있지만 산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곳 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사역을 위해 사도를 세우신 곳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 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온 곳은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역시 감람산에 가셔서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산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가시면 그리스 북부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기암절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형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절벽 위에 수도원들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죠. 메테오라라는 말은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목숨을 걸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 올라가서는 그가 어떻게 그 바위에서 살아갑니까? 긴 밧줄을 내립니다. 그러면 음식도 그리고 필요한 것도 다 밧줄로 올라오죠. 심지어 벽돌도 한 장 한 장 다 밧줄로 올라와서 저 수도원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저런 수도원을 봉쇄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즉 세상, 세속과 단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바위산에 올라서 오직 말씀 기도로 살아가는 그런 곳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메테오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이 대략 한 370m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런 계단도 올라가는 길도 없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서 사람이 그물을 타면 위에서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갈 수 있는 수도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지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산과 달리 예수님이 내려와서 서신 곳은 평지입니다. 이 평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평지를 보면서 산을 저런 바위산에 있는 봉쇄수도원이라면 사람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뭘까? 제가 이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재래시장.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겠죠? 병든 환자들의 신음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웅성거림으로 가득 찬 곳.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 그 치열한 삶의 생생한 현장이 바로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화한 겁니다. 산이 수도원과 같은 곳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평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부대끼는 시장가도 같은 이미지다. 그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새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당분간은 저는 주일 예배만 드릴게요. 사실 지난번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면 그때 섬길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집니다. 참 많이 힘들었구나. 쉬고 싶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 있지만 본당에도 좀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아주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산과 같이. 근데 이분들에게는 홀로 산에 머무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마음을 느끼셨다면 사람들이 부대끼는 그 삶의 현장인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정록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서시 이정록.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 끝. 네. 시가 아주 짧아요. 그런데 시인은 산길을 걷다가 보게 된 겁니다. 깊은 산 속의 나무와 마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흠집이 난 나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나무들을 보면서 자신을 봅니다. 흠집 없이 성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 받지 않도록 너무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너무 깊은 사람들과의 상처로 인해서 이제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마음문을 닫고 살아가는 깊은 산속의 나무 같은 자신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이 복잡한 주차 그리고 또 사람들을 계속 부대끼는 것이 부담이 돼서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하면서 계속 있을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그러나 다시 삶의 현장으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의 산이 아닌 곳에 올라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학의 산에 올라서 길을 잃고 배회하기도 하고요. 지식의 산에 올라서 울창한 숲에 갇혀서 같은 곳을 맴돌기도 합니다. 문화의 산에 올랐다가 갑작스런 소나기와 어두운 밤을 맞이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르신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다시 평지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지에서 산으로, 산에서 다시 평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공간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 속에서만 부대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황량하고 메마르게 살아가는 평지의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곳을 떠나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산의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평지의 영성을 가진 평지의 사람들이 또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영성, 수도원의 영성과 평지의 영성, 시장의 영성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에 기독교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은 산과 평지가 만나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 평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 말씀,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두 가지 결핍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결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의료시설은 너무나 열악하고 의술도 부족하니까 그 고통에서 오는 그런 치유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결핍과 몸이 치유되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참 여러 곳에서 왔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곳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아주 아래쪽에 남쪽에 유다의 여러 지역과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요. 심지어 갈릴리 북쪽, 지금의 레바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그 레바논의 지중해 연안에 보면 오래전부터 해상무역을 해왔던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그들도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그들은 희망을 찾아서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영혼의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려온 사람들에게서는요, 특징이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죠.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앞으로 달려오고 있는 서로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 상황들을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께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넘겨주며 읽겠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 했다는 그 핵심 단어가 터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그 핵심 단어가 바로 파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힐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터치, 파워, 힐링 중에서 하나님의 영역은 바로 파워와 힐링이라고 하는 것.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터치인 것입니다. 터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죠. 가장 크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저 깊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능력과 파워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후사로 삼으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능력과 파워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왜곡되고 거짓되고 삐뚤어진 우리를 힐링하고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파워, 능력과 힐링, 치유를 누리는 방법은 터치, 믿음의 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썼던 무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터치는 그냥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대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터치가 반복되어질 때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통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확보가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질 때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핵심은, 영적 원리는 나는 믿음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적인 터치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큰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물리학자의 강의가 있는데 제가 제목이 흥미로워서 그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정기,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이게 강의 제목이에요. 재밌겠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데 강사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트북을 쓸 때 사용하는 그 전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보통 성인들은 다 조용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초등학생에게 이걸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아주 용기 있게 단번에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만 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어린이의 이야기가 맞죠. 우리가 지금 전기를 연결해서 쓸 때 다 어디에 꼽아요? 콘센트를? 벽에 있는데 다 꼽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볼 때 전기는 벽에서 온 거예요. 맞는 이야기. 그 어린이가 아주 놀라운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강사분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물리학자가, 그러면 그 벽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선을 계속 따라가면 아주 긴 전기선을 산을 넘고 큰 고압선을 넘어서 계속 가면은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까지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발전소가 어떻게 전기를 일으키냐? 증기를 막 석탄이나 석유를 탁 떼서 증기를 일으켜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탄은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그러면 그 땅에서는 또 어디서 왔냐? 계속 질문이 계속 궁극적인 근원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해나가면서 전기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이 식물은 태양에너지에서 왔고 그러면서 계속 찾아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질문하게 됐어요. 별은 어디에서 왔을까?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무는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면 아마 그 어린이는 바로 대답하겠죠. 아빠, 엄마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질문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을 묻고 더 근원적인 것을 또 묻고 물어가면은 마침내 그 질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대답은 존재의 근원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해답은 결국 한 분에게로 귀결되는데 모든 존재의 존재이신 하나님에게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이 다다르는 종착역은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과학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어떤 학문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이 발견하고 연구하는 그 모든 가설이 정설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러면서 학설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한 산을 넘지만 그 다음 산에 부딪혀서 조금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째 그 학문이 거기에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산을 넘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식 중에 지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결국 인간이 묻게 되는 모든 질문은 다르지만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서로 출발해서 근원으로 계속 그 질문을 따라가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근원적인 한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19절 말씀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로라.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이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은 1장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태초의 처음 창조의 출발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다는 것. 모든 존재의 시작, 모든 생명의 시작, 모든 능력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그러므로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며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원천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다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문이 다양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저각각 다르지만 그들이 그 질문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만 그 질문이 풀려지는 것이고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내 삶에 깊이 새겨질 때 나의 이 상처 입은 마음, 나의 이 침체된 상황, 나의 이 무너져 있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가지된 내가 많이 애쓰고 있지만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함을 스스로 자각할 뿐인데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질 때마다, 상처 입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입술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한 번 더 할까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제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 이 한 문장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앞에 능력을 지혜로 바꾸시면 됩니다. 지혜가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문득 멈춰 설 때마다 문득 우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문득 삶의 방향을 잃은 것과 같은 허무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이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의 부대끼는 평지 속으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은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지. 그리고 터치하는 사람마다 그 파워가 그들을 힐링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는 겁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오늘 예배 끝나고 운전하고 갈 때 여러분 뭘 하면 될까요? 주차장에서 짜증내고 화내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주차위원이 창문 내리라 그러면 창문 쫙 내리고 일로 나오세요 그러면 예 한 다음에 뭐라 그러면 되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러면 주차위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는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온 마음을 다해 붙들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면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내 내면과 내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주님, 그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은혜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나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끌벅적 사람들의 소리 가득한 평지로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셀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